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7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과 그의 부르심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이사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즉 그분의 위엄과 거룩함을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그 환상을 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에 관해 매우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다른 어떤 집필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이사야보다 더 잘 이해하고 분명한 개념을 가진 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8절이 하나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어 성경에 관해 알아보자면 히브리어 성경은 고유 명사를 제외하면 약 6,413 어휘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1,798 단어들이 오직 한 번만 사용되었고 약 724 단어들이 두 번만 언급되었습니다. 또 약 448 단어들도 딱 세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직 3,443 단어들만이 세 번 이상 사용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단 한 번씩만 사용된 단어들을 제외시키면 히브리 성경의 목록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4,615 어휘들이 사용되었습니다. 8절반 책으로 따졌을 때 76페이지로 된 이사야는 2,186 어휘들을 싣고 있고 그중 262 단어들이 한 번씩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의 경우에서 97페이지를 이루고 있으며 2,170개 어휘가 수록되어 있고 165 단어가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96페이지 분량이고 1,653개의 단어를 싣고 있는 가운데 103개 단어들이 한 번씩만 쓰였으며 에스겔서의 경우 84페이지를 이루고 1,535 어휘가 사용되었고 그중 160 단어들이 한 번씩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사야서는 성경의 어떤 책들보다 더 많은 히브리 어휘들을 싣고 있고 이는 전체 사용 가능한 히브리어 어휘들의 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경우 전체를 통틀어서 히브리어 어휘들의 절반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작가 겸 설교자인 본 연년에 대해서 맥콜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은 이사야에게도 아주 적절할 것입니다. 그의 어휘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어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작가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웅장함과 비애, 모든 종류의 시, 연설, 신성함 등 이 모두를 친근하고 소박한 일반 소시민의 어휘들로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저술도 문학적으로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그 책을 기록하였을 때 그 초점은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과 전혀 다름없이 동일하게 오실 메시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글은 메시아에 관한 가르침을 더욱 분명히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도 우리의 본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예언서들이 쓰여진 주요 목적을 잘 알려줍니다. 바로 예언서들이 쓰여진 주요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따라서 모든 예언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과 그가 오실 일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이는 성탄절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축하할 진짜 이유입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날에 태어나시진 않았지만 이 시간을 따지는 일보다는 그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게시된 임마누엘에 관해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사야에 쓰인 임마누엘이라는 인물의 의미를 그 식별하고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7장 14절, 8장 8절 및 10절에서 관찰됩니다. 임마누엘에서 시간 관계상 오실 메시아를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주로 7장 1절에서 14절까지로 연구 범위를 집중하겠지만 때때로 중요한 생각하는 점들을 위해서 몇몇 다른 곳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포함해서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이미 공부한 적이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메시아가 오실 것과 관련한 예언이 주어진 이유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들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꼭 알아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야 당시 수리아와 이스라엘 북왕국은 유다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에 따르면 수리아와 때때로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이스라엘 북왕국은 사소한 한 이유로 유다를 대적해서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유다가 강대국 아수르에 대항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었는데 바로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에브라임과 수리아가 동맹했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해 유다가 그들과 함께 싸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동맹하고 유다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유다의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대신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위협에 잔뜩 겁을 먹은 아하스는 디글라 블라셀이 집권 중이던 아수르의 원조를 요청하려 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반군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원조를 요청한 그 상황과 비슷한데 이러한 유사한 국제관계 상황은 빈번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 왕 시절에도 수리아와 이스라엘 북왕국이 유다를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하스 시대까지도 예루살렘을 공격해왔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즉 이처럼 이미 아버지 시대의 요담 왕 시절에도 수리아와 이스라엘은 동맹을 시작했었고 그렇게 유다를 공격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위에 오른 뒤 이후 16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수리아와 이스라엘 북왕국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마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함께 와서 아하스를 쳤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일이셨습니다. 또 이어서 역대하 28장 6절에서 8절은 유다 백성의 폐허가 된 실상을 알려줍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니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네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즉 여기서 벌써 그 용사 12만 명을 하루에 베가의 유다 그 이스라엘 북왕국의 베가 왕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붙잡혀가고 또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이 공격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상황이 아주 피폐하고 그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상했던 사람 중에는 유다의 권력 2인자였던 총리 대신도 포함되었고 심지어 유다 왕의 아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즉 그 땅은 정말로 황폐했습니다. 많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그들의 적들의 손에서 끝내 멸망하지는 않고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는 오데시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서서 베가와 북왕국 백성들을 꾸짖으며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은 통일왕국 이후 나뉘어졌을 뿐 같은 민족이니 서로를 적이나 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그가 알렸습니다. 이는 역대상 2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초강대국인 아수르에게 기대려고 했습니다. 아하스가 공경에 처했었을 때 자신과 그의 백성을 구한 이는 그 전에도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말해서 누가 그런 그의 불신앙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기보다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하스의 불신앙은 오늘날 우리들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강권하면서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가 주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기대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이를 단념시키고자 애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숩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듯이 주님은 아하스를 안심시키시고 그의 원수들이 망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는 즉 그것이 환상이었는지 혹은 꿈이었는지 혹은 직접적 음성으로 임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강력한 무게는 3절을 통해 그 말씀이 기록된 방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즉 이사야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의 영이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3인칭 객관화해서 부름으로써 말씀의 주체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그 하자인 그 전달자 이사야 자신의 존재는 두드러지지 않게 했다고 매우 잘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그의 앞에 놓여진 절대절명의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매우 잘 알고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실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에 대해 보증하셨습니다.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이를 보증하셨습니다. 본문 4절을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즉 겉보기엔 강력해 보이는 적들이 사실은 연기만 요란한 막대기들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연기 나는 막대기 말입니다. 따라서 힘이 전혀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서 보듯이 적들의 모든 계략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아하스는 그들의 위협에 당연히 겁에 질렸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7절을 통해서 그가 이 상황을 도우실 것을 아하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7절을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당시 아하스는 다가올 침략에 대비해서 매우 분주했습니다. 3절에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향한 말씀을 주셨을 때 아하스는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곳이 실제로 어디였는지 그 정확한 위치를 따지는 일보다는 그곳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실 지도상으로 따져서 정확히 어디라고 말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아하스가 궁에 머무는 대신에 물의 원천지로 직접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물이 귀한 도시였고 그 주요 수원은 성 밖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외세의 침략기 동안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물부족 문제는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원은 어떤 군사에게도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이는 이후의 역사적 사건에서도 잘 관찰되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들어서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침략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을 때였습니다. 그 랍사게 장군은 아주 유명한 자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를 통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에 이사야서 36장 2절이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즉 이 귀절에서 아수르 장군이 차지한 곳이 보이십니까? 그 장소는 다름 아닌 본문의 아하스가 이르렀던 곳입니다. 바로 윗모 수도 곁을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하스가 다가올 수리아와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해서 수원을 확보하고자 시도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이사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면 믿음과 용기가 요구됨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그는 7장 9절 후반부에서 매우 강력한 경고 또한 전달했습니다. 9절은 말씀하기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굳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거나 혹은 믿지 않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는 자신의 적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는 아하스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설명이 임마누엘의 오심에 관한 예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되면 구원이 임할 것이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멸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옮겨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유다의 적 중 하나인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유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희망과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또한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에게 그가 그것을 거절했을지라도 더욱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런데 이 기절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바로 앞 기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왕을 포함해 모든 불신한 자들에게 닿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9절 후반부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자들은 너희, 즉 2인칭 복수였습니다. 이는 아하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자들은 아하스만이 아니라 너희들 다른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전체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 한 가지 조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다가올 무서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희생제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필요가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건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으면 구원될 것입니다. 단순히 믿으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7장 10절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아하스에게 다가오셔서 징조를 구하라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신 친절한 말씀조차 여전히 명령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과 훈계는 부드러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주님의 명령들도 실제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징조를 구하는 일은 사실 아하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를 위함이었습니다. 적들의 침략이 임박한 그 시점에 만약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임재를 보게 되면 그가 주신 다른 약속도 믿게 되었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를 아하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제의는 정말로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를 그의 적들로부터 윈박한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즉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 하나님, 즉 아하스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아하스가 믿음이 작은 자였을지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땅속 깊은 데서든지 하늘 저 높이에서든지 무엇이든 선택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자신은 그것을 봄으로써 아하스는 그 믿음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 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대신에 사람을 믿고 따르기로 마음먹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주 슬픈 사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하스는 단지 믿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리하면 그가 건짐을 받게 되리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고 또 그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 모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의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들었고 그 의미를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있는 세상적 지식을 믿으면서 그것을 기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도 또 자신을 향한 그의 신실하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은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와 그의 나라의 안전이 불투명한 그 시점에서 곧 다가올 외세의 침입에 대비해서 그는 스스로의 방식대로만 바쁘게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임박한 위험의 순간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더 좋은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위험에 처해 있었고 정말로 적들이 그를 향해 어느 순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순간에 있으면서도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 그가 생각하기에 다른 강한 자가 아수르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습니다. 아하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독립적으로 살기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럴싸하게 얘기했습니다. 불신의 변명은 항상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말이죠.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아주 아름답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그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아아스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에만 바쁘고 하나님을 믿거나 그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아아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잘 알았기에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될 것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기회를 거절한 것이고 결국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고의적 반항이었습니다.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니다 라는 대답으로 자신의 타락을 드러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구를 시험하고 말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기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는 엉뚱한 말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명령을 주셨는데 아하스는 엉뚱하게 그것이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중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은혜로운 명령을 내리셨지만 아하스는 이를 시험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원치 않을지라도 그에 따르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본문 13절을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즉 이사야가 아하스의 변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너희라고 아하스만을 향하지 않고 전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아하스 왕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자를 가리켜 너희라고 부르며 유다의 모든 백성을 가리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답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자신의 마음에 내려 결정을 내린 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계획을 가졌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막지 못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셨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괴롭게 했지만 실제로 아하스가 거부한 것은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70명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을 듣지 않거나 그것을 저버리고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저버리거나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사야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믿지 않았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스스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하스가 타락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가 죽음을 맞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에게 요구된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그것과 다름없습니다. 구세주가 나신 것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그와 모든 민족에게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중조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재앙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하는 자는 어느 초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본문 14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는 참으로 유명한 메시아를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제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실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직접 그 징조를 체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자신의 왕국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하스는 죽고 또 그 나라는 결국 불신의 결과로 고난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집을 없애지 않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은 잃게 될 것이고 그 통치도 끝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실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징조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가 이를 거부했기에 이에 이사야는 다가올 유다의 운명과 다윗의 왕자를 이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한 궁극적 희망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다가올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징조라는 단어는 신성한 능력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가리키며 종종 믿음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기절에서 징조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그 중에서도 아하스에게 이 징조가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전한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조를 주실 하나님을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아도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징조를 주는 주체가 강조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그 징조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징조는 아하스만이 아니라 이제 곧 통치의 막을 내리게 될 다윗의 집에 주어졌습니다. 유다 왕국은 물리적으로는 멸망될 것이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영원하신 왕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7장 14절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임마누엘 이 한 사람에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 즉 처녀와 그녀의 아들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임마누엘은 처녀를 통해 세상에 올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처녀와 임마누엘, 이 둘 모두 실체를 가진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오심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었으며,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징조였습니다. 처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마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복수로는 다섯 번, 단수로는 네 번 쓰였습니다. 즉, 총 아홉 번이 쓰였는데,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절대 혼인한 여자를 가리킨 적이 없고, 항상 미혼의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본문의 7장 14절이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결국 이는 매우 흥미롭고 특이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분들은 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에 관해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만능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만능의 주이시라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또한 그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능의 주이신 것을 믿는 자라면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절이, 처녀가 잉태하리라는 이 기절이 흥미로운 이유는 누군가의 임신의 징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말 때문입니다. 이 잉태하다는 단어가 더욱 특이한 것은, 이에 쓰인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즉, 처녀가 잉태하다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해서는 임신한 처녀로 직역될 수 있습니다. 즉, 그렇다고 할 때 이를 문자적으로는 명백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임신했지만 동시에 처녀입니다. 처녀라는 단어는 그녀가 성경험이 전혀 없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생물학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게도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처녀의 임신은 남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의 생물학적 지식으로 말하자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능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때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주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것이 그의 말씀이므로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여전히 처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임마누엘의 탄생이 처녀, 즉 동정녀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은 오직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이 예언을 충족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유일하게 동정녀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커다란 위협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약속에 대해 징조를 주시기를 그가 스스로 택하셔서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징조를 스스로 주셨습니다. 이는 물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셨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징조가 실현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임마누엘입니다. 풀이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하스가 더욱 어리석은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더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큰 안전과 보호가 어디 있겠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아하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선물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겠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원치 않는 재앙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하스는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축복이 아닌 멸망을 맞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27절과 44절에서 47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약의 예언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알려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오실 메시아는 단순히 이사야의 시대를 위해 주어진 징조가 아니라 온 시대를 위한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데, 첫째, 구세주가 2000년 전에 오신 것과,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위험과 비극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선물을 제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짐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곳을 나설 때에,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짐이 있든지 간에 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